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구약 성경 8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에 13편 여기 딱 떠 있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 뛸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아뢰었으며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오늘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덧입혀 주시고, 주님 성령의 운행함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보호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만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은 그 참된 여호와의 진리, 참된 여호와의 승리, 참된 여호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그때가 언제냐라고 이 저 시편 기자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다윗이 아마 이 시편을 13편을 썼을 때에는 아마 그 사울 왕에게 몹시 쫓기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아마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난 중에 언제나 이러한 그 고난이 나에게서 뭐 떠나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참 간곡히 부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아마 1994년으로 생각을 되는데, 94년 여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미국 전체에 아주 오랫동안 거의 한 1년 이상을 그 여파로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풋볼 운동선수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부인 니콜 심슨이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과 그다음에 그 또 부인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런 골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주 무참하게 아주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그 살인자가 누구냐 하는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오제이 심슨을 용의자로 지목을 해서 그래서 재판이 벌렸습니다. 그 재판이 오제이 심슨이 제가 1970년에 미국 왔을 때 그때 이미 벌써 유명해졌었어요. USC의 유명한 풋볼 선수로 이 사람이 볼을 잡으면 끝까지 이제 달려가서 그 타치다운을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흑인 풋볼 선수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풋볼 잘하고 그러니까 영화 배우에도 나오고 또 그리고 여러 그 엔터테인먼트한 그런 사회에 들어와서 돈을 많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집을 베벌리 힐에 살고 브렌트우드 거기에 집을 살고 그리고 저 부인도 백인을 얻어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부지간에 금이 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부인의 아마 보이프렌드가 생겼는지 그것도 같이 죽였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용의자로 자기 남편인 오제이 심슨을 지목을 했어요. 오제 심슨이 돈이 많으니까 아주 그 유명한 유대인 변호사를 샀습니다. 로버트 샤피로라고 하는 유대인 변호사를 사서 자기를 변호하게 했는데 나중에 안 됐어서 그 다음에 변호사를 바꿨어요. 조니 카크론이라고 하는 흑인 변호사를 사서 자기를 보였습니다. 네, 하여튼 전 미국이 전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의 91%가 오제 심슨이 살인범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 이, 배심원단들에게 집요하게, 예, 당신이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서, 길트냐, 아니냐, 낫 길트냐, 이것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제 심슨이 낫 길트가 됐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온 미국이 전체가,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전부 다들,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속으로 불쾌한 그런 내용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회사 다닐 때도 그 사무실에서 온통 사람들이 그 얘기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텔레비전으로 다 그걸 쭉 다 그 뉴스에 그걸 방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딱 그 판사가 그 저 배심원이 편견한 걸 가지고 와서 읽는데 오제이 심슨이 not guilty 하니까는 반응이 쫙 나눠진 거예요. 이쪽에 니콜 브라운 심슨, 이 여자 부모 쪽하고, 그 다음에 그 론 골드만이라고 하는 그 남자 쪽에, 여긴 아주 완전히 풀이 죽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하는데, 그 다음에, 오제이 심슨하고 조니 커크란이라고 이 변호사하고는 뭐, 둘이 붙잡고서 벌떡벌떡 뛰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진리가 이겼다라고 그랬습니다. Truth prevail. 제가 그것도 지금 아주 눈에 선해요. 그러면서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정말 정말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은 진리가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 2006년인가 2007년에 오제 심슨이 라스베가스에서 권총 가지고 강도하다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변호사 했었던 그 조니 카크렌이라는 이름은 말 잘하는 유태인, 흑인 변호사는 몇 년 후에 자동차 사고인지 심장마비인지 죽었어요. 죽었어요. 진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별로가 진리가 이렇게 이기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반대로, 디펜던트, 부인 쪽에 그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또 죽은 남자, 론 골드만은 지금도 민사 소송을 계속 해가면서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를 찾아서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사법제도를 진리에 이끌어가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범인을 붙잡아서 그다음에 코트에 넘겨서 그래서 이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판사가 결정을 내려서 그다음에 감옥소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옛날에 길티 판정을 받고 감옥소에 있던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다시 석방이 됩니다. 20년, 30년 동안 살인 누명을 받고 감옥소에 있던 사람들이 요즘 DNA 판정을 인해서 그 당시에 그 증거를 다시 가지고 협박했을 때 이 사람이 살인범이 아니다라고 해서 25년, 3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지금 다시 무죄 판결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가끔 뉴스에 봅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것은 또 진리가 뭔가? 이 사람들은 나의 일생을, 나의 평생을 다 망쳤다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법제도가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석방을 해주고 나서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죠. 그러나 과연 내 인생이 보상이 되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말하는 그 진리 이거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과연 그 진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고 그리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그 피터 남 목사님 우리가 모셔서 그 놀라운 간증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남 목사님은 계속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또 같은 그 주의 종들이 이것을 끝까지 방해했을 때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는 그러한 얘기를 몇 사람이고 그 뭐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그랬던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또 방해하는 이러한 그 다른 세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랍게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그 우리가 간증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악과 선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선이 이루게 하시는 것을 언제 이루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것을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내가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바라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나의 때에 이루어져야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 피터 목사님, 남 목사님 통해서 그 참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아주 깊이 많이 우리가 터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CD를 한번 다시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쪽에 그 스토리가 아직 반의 반도 못 갔습니다. 엄청난 그런 그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지금 그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13편에 그 시편 기자 다윗 왕도 정말 자기가 고통스러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도망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이렇게 하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ow long, O Lord?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1절, 2절 사이에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How long이라는 데가 네 번이 나오네요. 네 번.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기 바랍니다. How long, O Lord? 더 이상 내가 이상 이렇게 숨겨다니고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참 고개를 들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런 것에서 내가 더 이상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는 그것이 나오죠. 이 오늘 그 짧은 이 110편, 13편에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 쉬운 현대 번호, 현대어 성경을 그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번민하며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원수들이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끝납니다. 그 1절 2절에 아주 처절하게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불평하던 이 다윗이 이제 그 3절에 가서는 그 탄식이 이제는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내용이 변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느라. 이제 다윗이 자기 주위에 쫓기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태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네 번을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3절에 와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고 포커스가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 눈을 밝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주위에 있는 상황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위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바라보겠어요. 여태까지는 육의 눈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운 것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느라, 내가 영적으로 죽을까 하느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육의 눈으로 봐서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보면 내가 영이 죽고 혼이 죽고 나중에 내 육신이 죽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나의 눈을 영의 눈으로 떠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간구합니다. 탄식이 아니라 간구해요. 그 다음에 그 4절에서 보면은 내 원수들이 너를 이겼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의지하는, 그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막스는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드디어 이 다윗이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본 겁니다. 이 인자하심이 그 히브리 말로 그 하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언약입니다.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을 꼭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더 큰 이 큰 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의 영혼이 그 고통과 탄식과 그 다음에 나를 살려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합니다. I will sing and praise.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Greatly blessing 해주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대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항상 가까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그 축복의 그 변화되는 과정을 여기에 썼습니까? 단 6절 속에서 1절, 2절은 완전히 지옥 바닥에서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데, 5절, 6절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은혜와 그 다음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이것을 캐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의 그 이제 가는 방향을 완전히 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여기에 이것을 큰 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키를. 여러분 주위의 상황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이 말씀을 이 제목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 저 동부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날 왜 이렇게 힘든 게 합니까? 또 저 그 한국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그 파키스탄에서 모슬림 그 가운데에서 그 교회를 하는 그 사라 마시 목사,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 목사님들, 이런 고통당하는 이러한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주위에 있는 자기의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붙들고 주님 붙들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참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전도서 3장에서 그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Time.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아주 뭐 참 시를 쓴 것처럼 아주 멋있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정말 기뻐서 참 춤을 추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을 여기서 담담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이것을 이제 역시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이 회복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평안이 있을 때가 언제니까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를 변혁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그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분명히 먼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때가 변하는 것을 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사탄에 대해서 또 여인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게 지금 뱀에게 사탄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후손들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고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주님께서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나서 오셨을 때 초림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다시 오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서부터 20장, 21장, 22장에 끝까지 이제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첫 번 오셨을 때에는 죽으셨을 때 그때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탄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고 자기가 이제는 지옥 불바다 못 속으로 들어가는 그 운명이 확실히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때를 알고 나서 더 발악을 하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제 죄를 많이 짓고 그다음에 인간들이 사나워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죠. 그것이 홍수 사건이죠. 그래서 인간들을 심판하실 그 때에 그 창세기 6장과 7장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6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주십니다. 내가 내 블루프린트를 줄 테니까 그대로 네가 이제 방주를 지어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거의 한 120년 정도를 끌어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인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경에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노아의 가족 이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지면에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비루 홍수로 이들을 청소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느냐? 노아가 이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서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제 방주가 다 지어지니까 그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내리지 않고 7일 동안에 이제 그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7일 동안. 7일 후에 이제 드디어 하늘 문 여시고 하늘에 그 저 비를 내리셔서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럽니다. 40주야. 40일 밤과 낮을 계속 비가 오는 겁니다. 뭐 비가 오면은 어떻게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길까 그러죠. 비는 무섭습니다. 여기 로스앤젤레스 비가 안 와서 하수 시스템이 별로 잘 안 돼 있는데 여기 비가 계속해서 5시간 내지 8시간만 되면 여기가 물이 꽉 다 잠깁니다. 그 비가 계속 오기 시작을 하면요. 이게 너무 무섭게 물이 잠겨요. 보통 때는 우리가 물에 대한 무서움을 우리가 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저의 수면보다도 비가 많이 와서 이것을 내려가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대로 다 비에 대한 홍수에 대한 그 저주가 이제 완전히 온 세상 사람들 죄를 다 쓸어버리는 내용이 나오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마지막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행하였다는 얘기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주를 짓는데 그 큰 나무들을 비워다가 그 다음에 그걸 그 당시에 그 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나무로 다 못을 만들어 가지고 다 박고 그 다음에 그 역청으로 그 탈이죠. 탈, 콜탈걸. 이것으로 다 발라서 안팎을 다 봐가지고 그래서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세 아들 또 그리고 그 자부들들이 이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들이 셋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이 홍수가 됐을 때 600살이었어요. 600살을 사는 동안 많이 낳고 많이 죽고 그랬습니다. 아들들이 많고 딸도 많이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순종한 아들은 셋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자기를 순종하고 따라온 이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 이들을 데리고 끝까지 120년을 걸려서 그래서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7일 동안을 더 시간을 더 주셨어요. 근데 7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비가 와서 40일 동안 하면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그때서야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참 내 친구라고 마이 프렌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후손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서 거기서 그 내용을 잘 알지만은 400년 동안 요셉을 알았던 그 애굽의 왕 그 바로는 죽고 요셉을 모르는 이제 애굽의 바로 왕들이 생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셨죠.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를 살려주셔, 우리를 구원해 주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그 1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가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풀무가 보임에 타는 횃불이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올 때 그 나오는 시간을 400년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왜 400년이냐 20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70년이 아니고 왜 400년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그냥 한 가지로만 얘기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그 후에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때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세력이 크고 그다음에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저 족속들이 바로 그 아모리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그 당시에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근데 죄가 아직 그렇게 크진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가 더 빌드업 될 때까지 이들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참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 아모리 족속이 죄를 덜 지었을 때 빨리 그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돌아오게 하실 것이지 왜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죄를 키우게 하셨을까? 그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 아모리 족속들 또 다른 무슨 그 가나안의 히위 족속이나 다른 그 족속들 일곱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하고 이제 그들을 그 쳐서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나서 400년 후에 정확하게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매몰돌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로 할 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자비하심과 그다음에 그 은혜로우심과 사랑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주장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더 깊이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노아처럼 그 120년 동안 꾸준히 내가 순종하고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제일 마지막 장이 40장입니다. 40장. 40장 내용을 쭉 보면은 거기 내용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모세가 준행하였더라 하는 것으로 쭉 나옵니다.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모세가 다 한 것이 아니지만은 부살렐과 그다음에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것을 다 만들게 했지만은 그 모든 스페시피케이션, 그 모든 그 블루프린트대로 다 명령하고 지키고 명령하고 지키고 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듣는 사람도 있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길 원하세요. 억지로 강제로 손을 비틀어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했던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많이 힌트를 줬어요. 여기서 손을 집어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는 자다. 금방 유다는 알았어요. 그리고 유다는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인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그 다음에 손을 빌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를 비틀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를 같이 3년을 다 죽었어. 네가 나를 배반할 수가 있냐. 어서 와라, 어서 와라. 하고서 그를 붙잡고 그 다음에 그걸 간절히 이렇게 빌고 참으라고 한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따라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겁니다. 우리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끝까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것이지 내가 적당히 타협해서 내가 내 삶은 엉망이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자꾸 이걸 주장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 그리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노아처럼 모세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우리는 많은 것이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또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져야 될 그런 그 책임을 하나님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자비로 보고 계시고 은혜로 보고 계시지만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참으시다가 그다음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 그다음에는 심판하세요. 심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은 항상 이 그 법관, 그 법복을 입고서 그다음에 항상 그 저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게만 바라볼 수도 우리 양쪽을 다 봐야 돼.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더 깨끗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또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고 더 높여 주시고 더 깊게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나는 그 순종하지 않은 채 자꾸 요구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것이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거 보세요. 열왕기 하 그 2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휴거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그 임무 교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들림 받는 때가 온 것을 압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앞으로 그 휴거에 대한 모형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들여 올리고자 하실 때,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엘리야만 안 게 아니라 엘리사도 알고 그 밑에 있는 생도들, 그 제자들, 50명입니다. 50명들도 다 알았어요. 그 제자들이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상도들 50명이 엘리사에게서 나와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생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휴거 때가 가까운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안다. 너희들은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아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엘리야가 길가를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그다음에 여리고를 거쳐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니라. 요단을 건너서 그 구절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홀연히 불세례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를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자, 여기서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심히 가깝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그 자기가 서로 이제 떨어지는 그바이 할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너 나에게 부탁 좀 해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그 엘리사가 정말 그참 성령 충만한 그런 질문을 하죠.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나에게 더 이상이나 곱절이나 더블 포션을 나에게 있게 하셔서 그걸 물어볼 때 그 참, 기가 막힌 그 질문도 그렇고 또 대답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엘리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엘리야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냐? 내가 하나님 옆에 올림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를 쓰시기 위해서 더블 포션으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폭넓은 계획을 가르쳐 주고 바로 그때 자기가 들림 받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다리고 겪어야 하는 그 나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휴거의 때요.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휴거의 때.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아는, 기다리는 그 휴거의 때. 여호와여. 언제니까? 여호와여, 언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아마 지금쯤은 예수님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그 앞에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러나. 왜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을 썼을까? 그 앞에 32절서부터 33절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때가 아주 가깝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내가 곧 간다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내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너무 알라고 애를 쓰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본 그대로 이제 다시 이 자리에 임하리라 라고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주위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비유, 상황,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 다시 오세요. 그렇죠? 이 다시 오시는 것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대신 주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사인들을, 징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인을 가르쳐주십니다. 37절에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까 우리 노아 그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지금 여기서 임하신다는 얘기가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휴거로 데려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여기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그 문맥으로 볼 때 주님의 우리를 오셔서 휴거로 데려가는 그때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라고 그랬어요. 전혀 이제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고 이제 자기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홍수가 나면은 홍수가 어떻게 납니까? 홍수가 갑자기 홍수가 생깁니까? 아니죠. 처음에 구름이 옵니다. 사인이 있어요. 비가 와도 구름이 모여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붑니다. 구름을 모으기 위해서 바람이 붑니다. 그 다음에 천둥번개가 있어요. 이게 다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할 때까지 깨닫질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든 사인들을 우리는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한 몸 지체된 그 교회들이 그 사인들을 보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얘기해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이제 나팔수가 돼서 그리고 정말 이 나이트 워치맨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준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상하게 봅니다. 이거 이단들이구나. 그 왜 그래요? 이게 전혀 깨닫질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래 참으셨다가 또 7일 동안 또 기간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기다렸는데, 그대로 또 회개를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쓸어버리셨죠. 이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계속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이제, 그런 징조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압니다. 언제 오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아멘. 예, 때가 가까워요. 이 때가 가까웠을 때 이런 모든 그러한 징조들이, 사인들이 우리 가까이서 너무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게 마지막 하나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들도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 위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자기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잔인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더 많이 죽기를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순교자가 더 나오기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고 이것을 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이 죽어도 영원한 곳에서 영생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주님의 마음이 깨달으시면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중동에서 그 ISIS들에 의해서 크리스천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람들도 다 하나씩 다 카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하에 성도 있는 지하의 그 크리스천들 이들이 참 짐승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참 외롭게 죽는 이런 사람들의 죽음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다 카운트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커튼을 오르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커튼 뒤에 모든 이 그 소도구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부대 장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언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실 때 그 성령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들어오기까지 그때까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완악해졌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숫자들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grace period, 그 시간을 주어서 그 계속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언제까지 여기 우리를 여기다 두겠습니까? 언제까지 진리가 여기서 짓밟히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금만 더 참으라.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많은, 더 한 영혼 더 그들이 지옥 가서 영원히 뜨거운 데서 살려달라고 소리지고 부르짖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이제는 그러한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 다음에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데서 나와 같이 살자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오십니까? 이 고통이 언제 이것이 끝나게 했습니까? 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강조를 하죠. 지금 현재 사실 죄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죄악이 exponential increase. 그냥 1년에 몇 퍼센트 인크리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들이 이게 더블로 그다음에 세곱절로 뭐 이렇게 막 그냥 지금 악하게 지금 그 죄악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 우상 숭배자들, 또 살인자들, 이것이 전부 다들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들이 악하다는 것이야. 지금 이 세대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타락을 합니다. 교회도 극심한 영적 타락과 혼란과 그다음에 그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심판이 임했습니다. 심판이 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회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능력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 말로만 복음과 진리를 외치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말로만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안에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 지금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 사방을 돌아봐도 그렇게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거룩한 길 좁은 길을 이렇게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너희들은 밑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 수 있는 길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그 유일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에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나와서. 근데 그 성령의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예.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그 악한 세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주세요. 그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것을 넘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내일 아침에 그 제가 선교여행을 우리 집사람과 같이 떠나지만은 지금 많은 그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을 주님께서 깨어놓고 계세요. 제가 간 곳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그래서 이 파수꾼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 때 영적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제가 떠납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진리가 이기는 때가 옵니다. 이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Oh Lord, how long? 우리는 이런 그 기도를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는 그 탄식의 기도를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그 오늘 그 다윗 왕이 그 5절에서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더 이상 우리가 구원할 것이 없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길 바랍니다. 이 탄식의 기도가 이제는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그 다음에 끝까지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는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거를 내가 오퍼를 받아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그 데비차 형제의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작년부터 그런 것을 제가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교회가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눠지는데 소수의 아주 극히 소수의 그 remnant 그룹 이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majority 거의 대부분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으로 이제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고 이 소수는 어떻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소수에 깨어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크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하시는 동시에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쓰나미 같이 물러놓는 이런 홍수의 물결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홀 네이션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 그러한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이기는 자로 가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참 처음에 생각하면은 우리 기도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해서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서서히 내가 바뀌어요. 먼저 내가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바뀔 때 내 주위에 있는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도 움직이시고 모세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전체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 거룩한 그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끝까지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그 파워가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여기 없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정말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 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내 주위의 상황보다도 내 주위의 상황보다 암담하고 언제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정말 우리 눈을 들어서 밑을 보면은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그러한 그